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야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살려갔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바랴라고 하는 아합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함께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바랴는 아합에게 곡학아세 배운 것을 또 뜻을 굽혀서 새속이 아부한다는 뜻인데 아합왕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바랴는 선지자, 선지 생도들인데 100명을 두 동굴에 50명씩 감추어 두고 빵과 물을, 즉 음식물을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오바랴를 싸서 아합 왕궁에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물을 찾던 오바랴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에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랴에게 아합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바랴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자신은 죽는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엘리야의 말에 아합에게로 갔습니다.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합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의 지원과 공급을 받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여서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오바랴는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우상 숭배자 같고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이러이러함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 자손을 귀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교우님들을 상담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제발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 알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면 상대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다. 아합왕과 오바랴는 물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 길과 저 길을 나누어서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길이 달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왕의 일생은 하나님을 등진 길이었다면 오바랴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목적 삼는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얹어야 합니다. 10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산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산다. 아합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 핑계꾼이고 책임 회피꾼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백성들 핑계를 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중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남겨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삶과 믿음의 성숙도는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자기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미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모든 책임은 엄마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엄마 때문이고 자기가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엄마 때문이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사회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부모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예, 자기 책임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2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열왕기상 18장 6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우리 천천히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 6절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예, 서로 표면적으로는 다른 길을 갔는데 그 삶의 길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예, 큰 3번. 예,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양자 태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금방 아실 것입니다. A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구를 따를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둘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 쪽, 그 다음에 바알 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너희가 왜 두 옵션 의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주저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도 좋지만 좀 더 어떤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세이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뭇가지라는 뜻도 되고요. 그 바위 틈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보면은 이 나뭇가지에 있다가 저 나뭇가지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리를 절다입니다. 비틀거리는 거. 그래서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린다면 예, 하나님 쪽으로 한번, 바알 쪽으로 한번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 쪽이면 두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금방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그 성경은 어떤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왕이 이룬 정치, 경제, 국방 등의 업적에 취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 자기 부인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자고 하니까 그냥 은근조춤하게 끌려가버린 것입니다. 이 아합이 세상적으로는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업적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인가도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번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하나이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2절 복 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450명 바알 선지자. 예, 그 지금 이 말씀에서 나만을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1대 이 450을 굉장히 또렷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19절에 보면은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의 녹을 받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갈멜산에 850대 1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450명, 400명을 모아 달라고 했는데 그 아합 왕이 850명을 불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바알 종교 속에 아세라 종교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알 선지자만 왔습니다. 아무튼 450명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그 숫자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공공연하게 지원한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사람 중에 엘리야 선지자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백성도 바알 신과 또 아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 내 편이 되어 주냐 참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주면은 약간의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여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편과 세상 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말되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까?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 바알 선지자는 바알 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인데 이 중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마치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 산이 바알 신이 거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홈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로 하면.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원정을 가서 경기하는 것보다 홈구장에서 경기하는 것이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싸워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쪽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윤성빈이라는 그 스켈렉톤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선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 외국 선수들은 와서 몇 번 연습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윤성빈 선수는 그 트랙이 악마의 코스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380번을 탔답니다. 원래는 500번을 타려고 했는데 500번까지는 못하고 남들은 몇 번밖에 못하는데 자기는 380번을 탔으니까 눈 감고도 지금 어떤 코스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홈그라운드 이점이 그렇습니다. 이 갈멜산이 그 바알신의 본거지라고 여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아방은 당연히 그 바알이 응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존재와 성품, 본질, 인격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면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둘이 딱, 그, 맞섰는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예,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예, 그래서 그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우지만 실제는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얘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 너희 신이라고 할 때 너희는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큰 4번 25절에서 40절은 예, 갈멜산 위에서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엘리야 선지자는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불은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5절, 26절 볼까요? 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우선권을 준 것은 그들이 절대 다수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실패할 때 더욱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침부터 낮까지라고 하는데 아침의 문자적인 의미는 동튼 직후입니다. 그리고 낮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대여섯 시간 정도 바알에게 부르짖고 뛰놀았습니다. 그 대여섯 시간 동안 그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숨긴 것은 뭐지? 예, 그 뛰놀았다고 하는데 이 뛰놀다가 그 21절에 있는 머뭇머뭇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리를 절다. 예, 이것은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의 광란의 춤을 비꼬아 사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제의가 그랬을,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 그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번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낮이 되도록 부르짖고 뛰어놀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혹 바알이 자고 있다면 깨워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28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흙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몸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우상들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과 거의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보다 능력만 좀 큰 것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 특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신이 잠들었으면 깨워보라는 말은 바알의 무력함을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도 알거든요. 네. 네, 바알 숭배는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 피가 흐를 정도로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관습, 규례라고 합니다. 예, 과한 정성을 기울인다고 신이 응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 신명기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털 밀지 말라. 예,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라든지 영적인 체험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교회라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할은 뭐냐? 기적은 동기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 번씩 하는 말 표현을 빌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 이번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또 구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나를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거든요. 예,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동기만 제공할 뿐입니다. 10번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오를 지나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뛰놀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소리, 응답,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아마 좀 정중한 어조로 바알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규례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자 주술적인 말을 광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예, 미친 듯이 떠들어 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진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썩내어 꾸짖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을 여러 영어성경에 보니까 헛소리하다 또 아니면 그냥 광적인 예언을 하다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믿음은 정성의 크기에 있지 않고 대상의 올바름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대상이 올바르지 않는데 그것을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예. 대상이 올바르지 않은 대상을 열심히 섬기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분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보로도 많이 가고 어떤 굿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향해서는 미신이 세다고 합니다. 예. 믿음과 미신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10번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원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부부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살하는 과정에서 아마 허물게 했을 것입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일한 모습은 그 베델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 모습은 예, 창세기 35장에 있죠. 네, 엘리야 선지자나 그 야곱뿐만 아니라 노아, 아브람 등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제단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죠. 2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12개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엇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31절, 32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야곱 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예, 남쪽에는 지금 그 두 지파,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북쪽이 열 지파인데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제단을 쌓은 것은 분단 상태임에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남쪽과 북쪽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가 가정주일이었는데요. 예,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또 구역 식구들이 그들 사이에 진정한 회복과 새롭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하자, 뭐, 새롭게 되자, 그 암송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암송하다 더 짜증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 각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러면 두 사이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 상대도 그렇게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랑, 예, 그 웅덩이인데 도랑을 두 세알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두 세알의 앞에 작은 숫자 1 있죠. 예, 그 아래 보면은 약 15리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두 세아가 예, 15리터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15리터는 쌀 한 대가 1.8리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리터면 한 8대 조금 더 이제 그 정도의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 보니까 두가마라고 되어 있던데,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가마는 한강아 80km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만든 제단에 나무 땅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분량을 3번 갖다 부었습니다. 예, 그 33제 35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장면과 떠올리면 바알 숭배자는 굉장히 준비를 엉성하게 했습니다. 그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광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 두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바른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에 그 우리 몸을 영적인,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예배가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 예, 바른 신앙은 이성을 다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F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6절에서 38절 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응답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단지 그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뭐 주일 설교 또 수요 성경 공부 등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교님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그 도랑에 고인 물까지도 다 다 태울 수,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번,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죠. 예, 이 장면 떠올리면, 예, 그 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성가대 과거에 많이 하셨죠. 엘리야의 하나님. 예,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늘 지진 이 38절에 불이 내리다와 이 백성들이 엎드리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엎드린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결과임을 그 어느 유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결 행위와도 같습니다. 큰 5번 41절에 46절은 이제 가뭄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제가 마침표에 저만을 찍어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올라가서 음식 드시기를 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큰 빗소리가 있기에 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권한 것은 아합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그 기도실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내려갔겠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라고 권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이제는 근심의 원인이 제거되어 비가 올 것이니까 걱정을 내려놓아도 됩니다의 의미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17절에서 말했는데 실제는 왕과 백성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인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있다라고 아니면 비가 내린다고 말하지 않고요. 비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비 안 옵니다. 아직 비를 보지 못했지만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답니다. 그 아합 왕도 올라갔고 엘리야 선지자도 올라갔지만 그 의미와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엘리야 선지자 이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태도의 그러니까 어떤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시장과 뭐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서는 서서 기도드릴 수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10번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7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사환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3, 44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본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이 바라보다는 악망하다, 살펴보다, 감찰하다 등의 의미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상을 면밀하게 관찰한 것입니다. 7번이나 올라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 7은, 예,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는 흔히 그 3 더하기 4, 예, 12는 또 완전수라고 하는데 3 곱하기 4 똑같은 의미인데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4는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손바닥 많은 작은 구름은 많은 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작은 사인에도 아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장면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디번 순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 이스라엘 어귀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45절 46절 조금 후에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에. 예,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중부의 비옥한 평야 또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허리를 동이다고 하는 것은 달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긴 그 옷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묶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도 예,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허리 부분을 묶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문자적 손입니다. 능력이 임해도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 치렁치렁하게 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했습니다.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도 둘 사이에서 머뭇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뭇한다면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진리와 거짓의 문제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양쪽의 이익 중에서 더 커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양쪽의 것을 다 갖고 싶을 때. 예, 우리가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요. 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목전의 이익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전의 것만 구하면 생각하고 선택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 우리가 물건 같은 거 금방 좋아 보여서 샀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길을 건너다가 가장 위험한 것은요,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든지, 아니, 빨리 건너가든지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머뭇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도 어정쩡한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예.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열심히 반대하던 사람은 오히려 빨리 꺾여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도 나오고요. 예. 그런 분들이 참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어정쩡한 것은 참 안 좋습니다. 나합은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당신의 기도 태도는 어떠합니까? 또한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이런 자세는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를 제대로 갖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폭과 깊이는 믿음의 폭과 깊이에 비례합니다. 예,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짧은 호흡의 기도도 드려야 하고, 긴 호흡의 기도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얕은 마음의 기도도 드리고요, 깊은 마음의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얕은 마음의 기도는 형식수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기도라고 한다면 깊은 마음의 기도는 마음을 완전히 다 쏟아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은 어떤 시간의 문제라면 이 얕은 호흡과 깊은 마음은 이 깊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다 있어야 점점 더 잘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 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 예, 이것은 제 말보다 우리 성경 그 두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흠직하거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 학생이 대학교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동아리를 두 개, 세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라는 학교를 가지 B를 그런 학교를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두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옳음을 선택한다. 다수가 아니라 옳음을 선택한다. 갈멜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였으니까 그 몇 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볼까요?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바울이 막 그 어떤 잘못된 풍속 전한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모여서 떠드는데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다수나 이익이 아니라 진리이어야 합니다. 답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구별한다. 예,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무의도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리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역할,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역할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인데, 그 포도주,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은 사람이고요.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역할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돌문을 여는 것은 사람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바른 행함은 그래서 바른 믿음과 정비례 합니다. 예,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다수가 아니라 옳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요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또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 각자 각자와 우리가 속한 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열왕기상 18장 21절 예, 머뭇머뭇한다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촉관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열심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가뭄은 극심했습니다. 가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비를 내려 주실 수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합왕이 가져다 준 세속적인 성과와 바알을 섬겼던 것에 익숙했기에 선뜻 여호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더 성경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의 촉구에 머뭇머뭇했던 사람은 절대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가 그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가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고 영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르게 선택하고 다수보다 옳은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살아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